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속에 또 선교회 속에 또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에 또 개개인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또 복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어제는 봄이 돌아온 것 같고 또 아주 예쁘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봄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복음의 꽃을 피워가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꽃을 피워가실까 노란 꽃을 보면 또 빨간 꽃을 보면 꽃들이 형형색색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색상도 달라서 그 꽃들을 보면 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꽃을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막 끌려가죠. 예쁜 꽃을 멀리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또 뭔가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코로나 때문에 벚꽃 구경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지내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하우스에 꽃을 재배했는데 그 꽃을 가져다가 이제 화분에 심어서 우리 교회 입구에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또 화단에도 심고 우리 음악학교 입구에도 좀 이렇게 두고 그리고 야, 이 지역 교회에 이 꽃을 좀 나눠주면 교회들도 꽃을 심어놓으면 아주 좋겠다. 그런데 형제님이 꽃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꽃을 지역교회 사모님들이 보시더니 욕심이 나는가 봐요. 너도 나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시는데 꽃을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와서 꽃을 이렇게 심어놓고 그래 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이제 이 동양의 문명이라는 게 정신문명이잖아요. 정신문하고 서양 문명은 바로 물질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통역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그러면 통역이 되는데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정이라는 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 해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를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한대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 왜 사랑하면서 갈 때는 또 잘 가라 하고 잘 가라 해놓고 왜 뒤에서 또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의 세계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형제가 그러는데 형님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아왔는데 아들 부부가 양손에 선물을 가득 사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많은 선물 꾸러미들 보면서 야, 뭘 이렇게 사왔느냐 고맙다 그러면 오직 좋겠어요.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너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비싼 돈 들여가면서 뭐 하려고 선물을 이렇게 사왔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가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호통을 치시지만 속으로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이놈들 그래도 키워놓은 보람은 있구나. 그리고 동네 어른들 만나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자랑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 부부가 막 역정을 내시고 다시는 선물 사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명절 때 이 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와야 하나요? 선물을 사와야 하나요? 잘 모르시나 보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요? 사왔을까요? 그냥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 아들 부부가 아버지 말만 들었다면 빈손으로 올 거고,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작년처럼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마음이 기쁘실 거야, 그렇게 선물을 한아름 사가지고 갔을 테고, 여러분은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궁금하지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명절에 왔다가 혼났어요. 왜요? 저번에는 선물 많이 사왔다고 혼내시더니, 옛끼놈들아, 세상의 명절에 어른을 찾아뵈면서, 고향을 찾아오면서 어찌 빈손으로 온단 말이냐. 뒷집에 누구 아들은 뭐 사왔다더라. 옆집에 누구 아들은 뭐 사왔다더라. 이놈들아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 호통을 쳤다고 해요. 한국 사람은 이제 마음을 모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죠. 국거리 장단에 맞춰야 될지. 마음을 모르면 그래요. 그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름 사왔을 때 마음으로는 기쁘셨을 거예요.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생각해 줘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니까, 아, 싫어하시는구나. 이번에 또 선물 사가지고 와서 혼나면 어떻게 해? 혼나더라도 마음을 이해드리면 기뻐할 건데,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딱딱한 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막 그 소설책 읽을 때처럼 스릴이 있고, 예? 무협지 읽을 때처럼, 만화책을 읽을 때처럼 막 재미가 있고, 그런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문은요, 자세하게 안 읽어도요, 큰 글자만 읽어도 대충, 아, 이런 사건이구나. 그냥 이해가 되고 헤아려져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때,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함이 우리 마음에 주장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육신의 어두운 생각들을 내어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요.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이 범죄하는 그때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심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단의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그 속에 심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하시려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이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이 되려면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사 그 많은 무리에게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여기서부터 여덟 가지 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덟 가지 복은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복인지 어떻게 해야만 이 복이 내게 임하는지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구석구석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 여덟 가지 복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바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덟 가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복은 예수 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보았지만 행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덟 가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여덟 가지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에 잡힐 때가 많고 내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에 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면 마음의 감정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고 감정이 들어가면 진실이 변질되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정확한 진실을 알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걸 짚어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박 목사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직장에서는 10원짜리 하나도 아주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감정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직장생활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데 부부 사이 문제는 냉정하게 더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불행해지고 그러면서 본인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결국 상처를 주고 만다는 거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만화인 사이버 바이블 트레이닝 마태복음 강의를 맡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신기한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관광을 가서 야 정말 멋진 곳을 봤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다면 아니면 바라가 옆에 있는 그 이가수 폭포를 보고 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가수 폭포를 보고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너무 멋지더라 그러면서 입이 안 다물어질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강산을 보고 오면 막 그 금강산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스프링필드를 갔는데 버스로 9시간을 달려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 그대로 그 크기 모양대로 지어놓은 곳이 있대요. 전 세계 CLF 목회자들이 와 계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거리는 멀지만 이야 그 방주를 한번 보고 가면 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방주를 가서 봤는데 이야 성경에 없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모르겠지만 방주 안에 되어진 구조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짐승들이 먹을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그 짐승들이 막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1층까지 내려와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먹을 물은 그 안에서 준비해서 먹나. 이게 신기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 너무 신비하다. 너무 놀랍다. 하여튼 제가 여기 서가지고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 제일 좋은 방법은 갔다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아름다운 곳을 관광을 하고 오면 아 그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천국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천국은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천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림과 같아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어요. 한참 지나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지? 두 번째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자, 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무슨 아름다운 곳이다, 천국이 뭐 어떤 멋진 곳이다, 어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에 같아서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 되느니라. 천국은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삼과 같다. 여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할 때 부담스럽겠어요? 기뻤겠어요? 기쁘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야, 이 밭에 이런 보화가 감춰져 있었구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하면 내 모든 걸 팔아야만 밭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요?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 한번 믿고 의지하고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요?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유일하게 천국을 소개한 곳이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진주문이 있다 그러죠, 그죠?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 걸으면서 수정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데 12달,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니까 여러분들이 그 황금길을 지금 거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황금길 걷는 것 같지가 않네. 여러분 문패가 달려있는 황금 집 앞에 서 있다고 한번 해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진짜예요. 여기 내 이름이 적혀있네요. 신동석 하고 써져있는 야, 여기 내 이름이 적혀있다. 그냥 내 이름이 적혀 문패가 붙어있는 황금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황금집이 내 집이 있다는 게, 여러분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고 싶죠, 그죠? 근데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에 황금집이 있다는 걸 사실을 믿으면 이 땅에 내 집 없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전셋집에 살아도 나는 뭐야? 남들은 저 멋진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월세방, 전셋집 면하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월세방에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니고 황금집을 바라보면서, 얘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부럽지 않을 건데요. 그래 안 그래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황금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갖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텐데요. 수정 강물이 흐르고, 그 하늘나라를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외에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역시 천국은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을 하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거스르는데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이라도 해도 부족해요. 돌아서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거역하고, 돌아서면 또 주님을 불신하고, 돌아서면 또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속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많죠. 나라는 인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라는 인간은 언제까지 이 모양이야? 나라는 인간은 언제까지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나를 바꿔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변하기를 바래도, 아니 구원받은 지 내가 몇 년인데, 내가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뭐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적 같은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크게 대답해 봐요. 저기 저 유성구 노웅동 자매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요? 그렇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보는데 또 안 됐어요. 여전히 죄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주한데, 나는 더럽고 악한 인간인데, 아니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주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주님 의롭다고 하시면 저 의롭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전에는 감히 내 행위를 바라보고 저 의롭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난 의로워요, 저는 의인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자기 행위에서 찾고 있으니까.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육신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언제나 그 육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되지요. 왜 나를 바꿔서 쓰려고 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난 부족하지만, 맞아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기면, 나를 내어드리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이라도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언제든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까지 어떤 어둠 속에 지내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왔든지, 불문에 붙이고 예수님께만 나오면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만난다면, 누가 자신을 정죄하며 누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 매어서 갇혀 있겠습니까? 왜 자신 속에 머물러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제 임금이 그 종들과 함께 회개하러 왔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회개를 해보자, 셈을 해보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대요. 성경은 시작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형편을 정확하게 먼저 지적해 줬어요. 맞습니까? 자,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임금님 앞에 나왔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으면 자신에게 길이 없으면 자신에게 방법이 없으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갚을 것이 없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없어서 은혜를 입어야 하고 긍휼을 입어야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익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신이 갚으려고 하고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말도 안 된 이야기지요. 네 몸과 처와 자식, 네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 과연 갚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 한 돈이 3.75g이 된다고 합니다. 금 한 돈이 3.75g이 되는데 1달란트는 34kg이 됩니다. 그러면 금 한 돈 가격이 28만 6천 원이라고 하는데 금 한 돈이 그러면 1달란트는 금으로 계산을 하면 10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달란트는 34kg이니까 금 10돈으로 계산을 하면 286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금 34만 킬로그램이 된다. 34만 킬로그램인 금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면 9조 724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셨습니까? 허기야, 감남이 아직 감 열리냐면 멀었죠. 감이 왔어요? 네. 1만 달란트 빚진 종. 여러분, 이건 대를 이어서 갚아도 다 못 갚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 이해되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빚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과연 셈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는데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 그 죄를 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본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 자신일 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서 저주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몰라도 저에게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걸 아시고 갚을 것이 없는 걸 이미 아시고 임금님은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에 귀가 의심이 될 거예요. 여봐라, 내 오늘 내 빚을 탕감하여 주겠노라. 예?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빚을 탕감하여 주겠노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람이 어디 누웠느냐? 저 돌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됐습니다. 주문이 나가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네요. 내가 주님을 내 나름대로 믿었네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주님은 생명이 되시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은 부활이신데, 이제 보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주러 오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었네요. 예, 지금 믿겠습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안 된다고 여겼지만, 됩니다. 예, 됩니다. 내 오라비 살아날 것입니다. 돌은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그대로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가늠죄에 잡힌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예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 고개를 들 수 있었겠어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있고 절망에 쌓여있고 부끄럽고 감히 그냥 머리가 흐트러져서 얼굴을 다 가리우고 엎어져서 있을 텐데, 감히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예? 나를 정죄한 자들요? 그때야 용기를 내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머리를 젖히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 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한 손에 돌을 들고 나를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어디 간 거야? 예수님, 아무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돌들만, 무수한 돌들만 그냥 떨어져 있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따라해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가늠죄에 잡힌 여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에게, 같은 형편없는 인간에게, 가늠죄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참된 해방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이 그 여자를 죄악에서, 고통에서, 어둠에서, 음란한 세계에서, 죄의 가책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를 당하고, 나 언제까지 이런 죄를 짓고 살지? 언제나 이렇게 주하고 더러운 생각들에 이끌려 살지. 여기서 벗어나는 길 없을까? 답답.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더 간절히 기도해, 회개해. 왜 제가 목사님 찾아간 줄 아세요? 해봤어요. 해보고 찾아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서 온 거예요. 돌아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건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짐이 벗어지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어느 세월, 죽는 그날까지 그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은데, 길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고통하고 여전히 정죄를 당하고 여전히 죄의 가책에 시달리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내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했대요. 자기 피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사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죄 씻으려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영원히 다 씻겨졌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 수고가, 그 노력이 헛되요. 무익해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네요. 영원히 사하셨네요. 단번에 사하셨네요.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탕감을 해 주었어요.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 게 아니고, 그 기쁨은 잠시, 그 은혜는 잠시, 100데나리온 동간을 떡 잡더니 너희놈 빚 갚아라. 갚겠나이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갚아라.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1만 달러도 빚을 당감해 주신 임금님의 마음을 만났다면, 임금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어. 근데 지금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임금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지금 왕궁에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세상에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당감을 해주지 않으시겠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자네 100데나리온 그거 걱정하지 마. 이제 잊어버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깟 것 때문에 내가 거기 매여 살겠어? 이거 내 마음 아니야. 이거 임금님 마음이야. 그러면서 임금님의 탕감해 주신 임금님 마음을 나누고 임금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어느새 그 100데나리온 동간도 임금님의 사랑 안에서, 임금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당감을 받아도, 당감해 주신 임금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당감해 주신 임금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1만 달러인데 빚진 자가 자기를 몰랐어요. 왜요? 당감을 받아도 앞으로 또 빚을 질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것만 해도 어딘데, 이 빚을 당감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면, 임금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 사랑이 아니면 나는 또다시 빚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자기를 안다면, 그 임금님 마음을 받아서 사는 동안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당감을 받았는데 그 당감해 주신 임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100데나리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100데나리온을 메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네요.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요. 난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저 교인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때로 내 생각이 좀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것 때문에 때로는 좀 내가 손해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살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당감 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 동관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불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불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받은 당감 받은 그 종이 당당해 주신 임금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동관을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리듯이 당감해 주신 임금님을 짓밟고 당감해 주신 임금님의 사랑도 짓밟아버리고 살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이 맛봤다면 그 큰 사랑을 입었다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들 백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긍휼을 입었는데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야 돼? 내가 왜 이걸 문제를 삼아야 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오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게 되길 바라고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길 바라고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천국은 하고서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에서 떠나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 돼서 주님 안에 복되어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1만 달러는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지만 탕감해 주신 임금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탕감해 주신 임금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기뻐하다가 백대나는 동간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큰 사랑을 입었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욕망에 젖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아서 교회를 불신하고 판단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